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삼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간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더니라. 사무엘이 기름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름다운 꽃을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그 꽃은 아무도 찾지 않는 황량한 벌판, 그것도 가시 덤불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엽다 생각되어지는 애완동물. 아, 저건 한번 키워보고 싶다 생각했던 동물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 동물이 골목, 어귀, 쓰레기장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각기 다른 모양의 꽃과 동물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느껴지는 정감은 동일할 것입니다. 측은하다. 아무도 찾지 않은 채로 홀로 있고 누군가에게 버려져 떨고 있다는 것이 안쓰럽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 너는 그렇게 꽃을 피운 것이며 어떤 상처를 받았기에 홀로 두려워하며 떨고 있냐며 우리는 마음 아파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이유는 우리 또한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립감과 버려짐을 만나지 않기 위해 우리 또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가꾸어 사람들이 선망할 수 있도록 화장을 하고 운동을 했고 유행을 따르며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는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으며 황량한 벌판 속 가시덤불 위에 나 홀로 피어 있은 즉 무슨 소용이 있냐며 자신을 학대하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미소를 띠고 상냥한 어투로 먼저 연락하며 걱정해 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알아줍니까? 더 많이 사랑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은 항상 적습니다. 마치 버려진 애완동물처럼 감정이란 쓰레기장에 홀로 남아 바들바들 떨면서 울고 있는 나에게 때때로 누군가가 찾아와 웃으며 먹을 것들을 주고 괜찮냐며 물어봐 줄 때면 아, 저 사람은 다르겠지, 이제는 좀 뭔가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해 마음을 주지만 이내 또다시 상처받고 더 큰 쓰레기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렇듯 고독은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아픔에 대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며 어떤 해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고독의 문제를 마주할 때 두 사람이 만난 이야기를 보여주시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하십니다. 첫 번째, 한 소년이 버려짐과 고립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는 야곱이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에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의 일원으로 진정한 통치자 메시아의 가문이었고 인생 역전의 대명사였던 여리고 기생 라합과 모압 여인 룻을 증조 할머니와 할머니로 두었습니다. 유력한 집안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두신다면 예언상 반드시 우리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믿으며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한 소년이 버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과 만났을 뿐 아니라 그 집이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가문에 다시 올 수 없는 경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아버지 마음에 자신은 감추고 싶었다라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어린 소년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본문에서 그는 여덟 번째 아들이고 나머지 남겨진 자식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샤르라고 불립니다. 완전수였던 일곱 번째 뒤에 나오는 여덟 번째 아들이라는 것은 예외자, 전혀 의외의 존재였다라는 뜻입니다. 막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카토는 단순한 막내가 아니라 가장 작은 사람, 존재감이 희미할 정도로 작았던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설명들을 볼 때 우리는 가족에게 있어 그 소년은 존재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는 목자로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있어 농업은 제일 중요한 업종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수확을 해야만 환경의 변화나 주변 이방인들이 침략 가운데서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농업 직종에 종사시키는 것은 가장 믿을 만한 아들, 가장 탁월했고 가장 지혜로운 아들들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목자는 이와 달리 몸과 마음이 상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0절까지는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목자라는 직종이 어떤 직종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47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기르고 있던 양이나 염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영양부족을 받아 낙태하지 않도록 항상 안전하고 풍족하게 돌봐야 했습니다. 목자 자신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괴로웠기 때문에 때때로 저 양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자나 곰과 같은 짐승들에게 물려 찢기거나 때로는 수상한 사람들로 인해 도둑당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즉각 대응을 해야 했던 위험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썼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창의성과 탁월함보다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인내가 필요한 직업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양을 언덕에 풀어놓아 길렀고 밤이 되면 돌담 위에 가시나무 가지를 씌워 만든 우리의 양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후 목자가 그 문을 문 앞에 누워 양들을 지켰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일컫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가족들이 따뜻한 집에서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과 만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식탁 교제를 한다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자신은 양의 문이 되어야 한다면 그 소년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부모의 명을 따릅니다. 가장 어렵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지도 인정받지도 못한 채로 가족 모임에 함께 하겠다는 자녀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한 채 아무도 하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는 해야 했던 목자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패배감과 두려움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1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이 왜 슬퍼하고 있었습니까? 쌓았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패배감과 마음을 함께 나눌 동역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고독감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이래 동역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힘없는 어린 시절 타락한 제사장이었던 엘리 가문에 들어가 수종을 들며 반면 교사들만 봐왔을 뿐입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종교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가 엘리와 같이 타락하지 않아야만 한다며 자신을 채찍질했을 것이고 뜻을 함께하며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반드시 세워질 것을 소망하며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을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었고 기적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곧 성공에 취해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계획보다 높이 두었고 결국 15장 11절과 29절 그리고 3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의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에게 애증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청년이 지녔던 순박함과 머뭇거리던 모습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내가 부르지 않았다면 혹은 조금 더 그 청년 가까이에서 곁에 두고 지도해 주었다면 저 영혼은 어쩌면 보통 사람처럼 지낼 수 있었을 텐데 훌륭한 왕이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사형 선고받은 자로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구나. 미련이 남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사울이 무너짐과 동시에 사무엘 자신의 사역이 무너졌고 사울이 버려짐과 동시에 자신의 사역이 버려졌다는 좌절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왕을 세우자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의 뜻대로 내가 왕을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사울을 세우셨을 때 사무엘은 대세를 따르고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려는 백성들의 마음, 그 동기를 바라보며 걱정했을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살아오며 뼈저리게 경험했던 리더십의 타락과 백성을 정복하려는 권력욕이 이제는 대를 이어 커지고 심각해질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파국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율사로서 자신의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였지만 그런 꿈과 결심도 사울의 버려짐으로 물거품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역이 세워졌던 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한순간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며 마치 자신의 시체를 보고 있는 듯 사무엘은 15장 35절에서 애곡하고 있습니다. 엘리와 내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내가 인생을 걸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결국 내가 그 타락한 선지자와 열매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편에 선 군주만 세워준 것이 아닌가? 조금 더 백성들을 말렸어야 했던 것인가? 혹시 하나님이 이를 아시면서도 이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은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은 아닐까? 절망감과 무력감이 영혼을 압박해 왔습니다.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며 새로운 회복의 일을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시선을 베들레헴으로 돌리게 하십니다. 엘리의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꿋꿋이 신앙을 지켰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도 온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다던 사무엘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면서 외쳤던 그 사무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확신과 추진력을 잃어버린 상태로 쓰러져 두려워하며 항변하는 사무엘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그는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해답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나무에서 나온 모략과 향기 좋은 육개, 창포줄기, 그리고 개수나무 껍질을 4리터 정도의 올리브 기름과 합하여 거룩한 관유를 만듭니다. 그 관유를 뿔에 가득히 채워 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은 제사를 위한 암송아지를 잡은 끈을 쥐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십니다. 소년과 사무엘이 만났던 베들레헴은 경쟁 사회였습니다. 2세는 한 명씩 심사를 받듯 아들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게 합니다. 그들은 성결 의식을 따라 몸을 깨끗이 씻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깨끗한 옷을 입은 후에 마음과 몸을 다잡습니다. 전에 선택받았던 사울에 대한 기준을 바탕으로 최대한 자신의 매력을 어필합니다. 사무엘 또한 사울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품속으로 손을 넣어 숨겨두었던 뿔에 뿔을 잡아봅니다. 하지만 이내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다. 제2의 사울은 필요하지 않다.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지금까지 사무엘 내가 봐왔던 기준은 사울과 견주어 이길 수 있겠다라는 기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사울이 보기에 납득할 사람을 뽑겠다라는 기준이지만 내가 나의 왕을 뽑는 기준은 그 마음이 중심이 나를 보는지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뿔을 잡은 손을 멈추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다른 형제들과의 만남에서도 택하지 않았다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사용하시며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비하신 왕이 오기까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때보다 더 크고 다변화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패배자로 만들고 그들이 생산했던 물질들을 싼 가격에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체를 밟고 올라서며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덟 아들 중에 세 명의 이름만 드러났듯이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 밝고 정점에 오른 엘리압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 것처럼 최고로 높은 산 위에 오른다 해도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산 위에 오른 나의 손을 잡아 보좌 위로 끌어올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고 눌러야 한다며 자신의 얼굴을 누르고 있는 다른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치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도 좋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종교 행위들에 최선을 다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오래 하며 봉사를 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도 전도도 말씀도 기도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하는 자신, 따돌려 패배자로 만들어버렸던 다른 사람들, 그리고 따라잡아야 하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구역에서, 교회에서 이제 나만 한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하며 심지어 담당 목사님마저 자신을 엘리압과 같이 장자처럼 높여줄 때에 우리의 성취감과 우월감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메시아, 세상의 유일한 대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며 기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랑하는 우리에게 너희는 제2의 사울이며 나는 너를 세우지 않았다, 나는 너의 길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들으며 단호히 뿔을 든 손을 잡아 멈추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고, 그렇게 애를 쓰는 종교 행위들 가운데서도 아무런 열매도 맺어가지 못하는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존재감 없었고 버려졌으며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던 소년이었습니다. 함께 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성결 의식도 치르지 못했던, 준비되지 못했고 더러웠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쟁 사회 속에 버려져 홀로 남겨졌다라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바로 다윗.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해 주시길 바라며 날마다 별을 보고 양들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 그의 얼굴은 어떤 표정을 지으며 무릎을 꿇고 어떤 기도를 드리며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나머지와 막내라는 아버지의 표현으로부터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열세의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그 소년에게는 평생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평생 동안 자신이 왜 버려졌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괴로워하던 그 소년에게 그 고통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짧은 구절은 하나님만은 날 사랑하고 나의 모든 고통을 기억하신다라는 인생 최고의 위로와 앞으로의 추진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름이 부어지며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던 그 영이 다윗의 인생에 들어왔을 때 그는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보여주는 첫 번째 모델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십니까? 패배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혼돈 속에서 창조가 시작되듯이 지극히 인간적 감정인 두려움을 사용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사무엘이 있던 라마에서 베들레헴을 가기 위해서는 사울이 거하는 기브야를 거쳐야 했습니다. 베들레헴 장로들 또한 사무엘을 두려워했습니다. 왕을 세우는 데에 주도했고 왕을 끌어내리는 데에도 선두에 섰던 사무엘이, 그 사무엘이 갑자기 들어온다고 했고 게다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암송아지를 가지고 들어온다라고 들었을 때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제사인가? 혹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두려워 떨며 평안을 위해 오셨냐고 사무엘에게 물어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두려움을 안고 보내심을 따라온 곳에서 사무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년 다윗을 보았을 때에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그가 지금까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왕의 이미지를 그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홀로 남았다 생각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같은 곳을 바라볼 동역자이자 사역의 완성인 왕이라는 존재를 주셨는데 그 왕이라는 존재가 지금까지 자신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나이와 상황과 가족으로 받은 가족으로 받는 대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무엘은 분명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해 오셨던 그 걸음걸음이 깨달아졌을 것이고 지금까지 자신이 왜 이렇게 돌아와야 했는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자신의 어머니 한나가 외쳤던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10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8절부터 29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윗처럼 버려지고 소외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사무엘을 보내시듯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날개 아래 품어주사 위로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결심과 노력이 다 무너지고 마음을 이해할 동역자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인생을 포기하고 두려워하는 영혼에게는 해답을 향한 발걸음을 걸어가도록 베들레헴으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비규환의 경쟁 사회 속에서 서로를 짓밟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앙마저 경쟁의 종목으로 바꿔가는 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멈추시고 진정한 메시아의 길은 저 소년의 모습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적인 가식을 벗고 이제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당연하고도 뻔한 진리를 인생의 해답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절에는 나를 위해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생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지금 사람을 선택하셨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사람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선택과 부르심, 보냄은 사무엘이 다윗을,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 하나님의 완벽한 신비의 한 부분들이 될 때 드디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무엘도 몰랐고 다윗도 몰랐다는 말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떤 사연을 갖고 계신지 비록 제가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고 심지어 본인조차도 나라는 인생은 예외자의 인생, 나머지 인생,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다라고 부르고 계실지라도 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식사 자리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다윗을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예배를 위해 암송아지를 들고 가라고 하셨고 그렇게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 예배를 마치고 새로운 부르심이 시작됩니다. 인생 길을 걸으며 두려워하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셨다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기름 부으실 것도 기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별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한다 이야기까지는 내가 이 기다림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외쳤던 소년 다윗처럼 다윗이 오기까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기다렸던 선지자 사무엘처럼 우리 삶의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시고 천국 잔치의 주인 되실 예수님을 기대합시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시기까지는 우리가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려지고 실패해 홀로 남겨졌다는 고독감과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며 예배의 축제 속에서 서로를 발견하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상황을 견디게 하옵소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비교하고 더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멈추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당연한 진리, 뻔하고 초라할지 모르는 이야기를 인생의 해답으로 여기고 모시게 하소서. 우리를 다스리실 십자가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